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마음. 다시 한번 시작. 가난한 마음.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인 셀레브에서 만든 시대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른 교수와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지난 3월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3분 정도 되는 그 인터뷰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른 교수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문학평론가고 언론인이고 저술가고 20년간 이래서 또 강의를 한 교수님이시고 또 한때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한 한국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1934년생인데 지금 86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깊고 깊은 어떤 깨달음을 지금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암치료 안 받기로 하셨어요. 수술 안 하기로 하셨어요. 죽음을 그냥 맞이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사색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정신적이라든지 사상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분이 더 깊은 깨달음을, 이 사람에게 정신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다음 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영역에까지 더해지면서 이분의 지혜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교수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간의 한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딸 이민아 씨는 대학 때 전과목을 A학점을 받으면서 대학을 4년 다녀야 되잖아요. 3년 만에 영문학, 불문학 다 전공을 다 끝내버렸어요. 조기 졸업이에요, 조기 졸업. 그래서 다 끝내버리고 3년 만에 복수 전공 마치고 아래 미국으로 유학을 간 수재였습니다.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를 또 했어요. 영문학 석사를 했는데 법을 같이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법학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법학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에 합격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검사까지 됐어요. 뭐 정말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잘 나가던 딸이 갑상선 암으로 10년 동안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실패해요. 그리고 이 둘째 이 딸에 또 아들이 있는데, 손주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지 못할 정도로 ADHD,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 증상이 너무 심해 가지고 딸이 매일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국제전화로 전화 오면 맨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딸에게 닥치는 시련들 앞에 자신은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자기는 나름대로 잘났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딸 이민아 씨에게 망막이 분리돼가지고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민아 씨는 어쨌든 ADHD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놔요. 다 그만두고 하와이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하와이에서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교수님 부부는 급히 딸을 향해 날아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어요. 너무나도 아끼는, 사랑하는 딸에게 닥친 일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명예를 얻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성이 발달했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딸이 근데 그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원주민 교회인데 자꾸 초라한 그 원주민 교회에 이 딸과 함께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 갔는데 그 정말 자꾸 그냥 초라한 그런 땅바닥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땅바닥에 그냥 이분이 그냥 팍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난생 처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 인터뷰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고 가지 마십사고 기도했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딸아이가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걷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어서 기도를 해요. 제게 글 쓰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이런 서원 기도를 하죠. 그 능력을 당신에게,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다라고 믿지도 않는 낯선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딸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망막불리라는 게 뭐냐면, 망막이라는 게 있죠. 스크린이잖아요. 영상이 맺혀지는 이 스크린인데 이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력을 잃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멀쩡해진 거예요. 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는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린아이와 한 약속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해 7월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70살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70이 넘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이루었다, 어떤 큰 성공을 거뒀다, 부유하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채울 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해줄 일이 있고 그를 새롭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정말 이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멀쩡해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해줄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절박한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결국 갑절의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고 간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절박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시작. 고장난 인생. 다시 한번 시작. 고장난 인생. 오늘 본문에는 지금의 시리아 땅인 아람왕의 한 군대 장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말해요. 또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서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던 전통이고 역사가 깊은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죠. 근데 셈이라는 아들이 누구를 낳냐면 아람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셈이라는 아들이 아람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람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또 새를 좀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부족이 됐어요. 부족장이 돼요. 근데 부족장이 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아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렇게 깊은 그런 나라예요.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렀, 이 당시로서는 한 2000년 가까이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존속해 있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당시 아람에게는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예요.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를 나라, 모든 나라 앞에서 왕 다음으로 큰 지위를 주었던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조국인 아람을 위기로부터 구원했던 민족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 그러고요. 한센병이라 그러죠. 감염성이 있고요. 당시 뭐 변변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이게 잠복기가 있거든요. 수년간의 잠복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수년간의 잠복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계,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뭐 피부, 뭐 눈에, 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유가종이라는 게 생긴대요. 염증이죠. 유가종 같은 게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통각 능력을 상실하게 된대요. 통각. 고통을 못 느껴요. 아파야 치료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통각 능력을 상실하니까 어디가 염증으로 막 고름이 나고 막 진물이 흐르고 이게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데 이게 아프질 않으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밭에서 일하다 손가락도 잘려나가고 발가락도 잘려나가고 귀가 어느 날 자다 일어나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고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느끼질 못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아람 왕의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이 근현대에 와서도 정권을 디오폴이라고 구태타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군대 장관, 그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례들이 있어요.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군대 장관의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정말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던 겁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소유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담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바로 이 군대 장관의 권세였던 겁니다.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어요.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어른 교수님이 이게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분의 따님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 1, 2등을 달리던 수재입니다. 전국에서 1등 하냐 2등 하냐 이걸 따지던 수재였어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전 과목 A학점으로 대학생을 마치고요, 미국 유학을 가서도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되고 싶은 건 다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딸이니, 여러분, 그런 딸을 둔 아빠는 그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딸이. 그리고 이 교수님 자신도 이미 약관의 나이에 대한민국 사상계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20살의 나이부터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막 기독교와 논쟁도 많이,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굉장히 심한 논쟁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종교는 인간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메커니즘 혹은 그냥 문화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붓깡패. 글로서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다 쪼개낼 수도 있고요, 갈라낼 수도 있고, 엄청난 이 글의 실력, 말의 능력,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게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고 예뻤던 딸이 암으로 투명하는 거예요. 손주도 이 교수님이 많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돌봐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었던 손주라 그래요. 근데 이 손주까지 ADHD 진단을 받아서 딸은 일까지 그만두고 하와이를 위주해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엎침대 덮친 격으로 망막이 다 떨어져 나가 치료가 불가능,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이 진단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 교수님은 자신의 지식도 명성도 고통 속에 있던 딸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라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뭔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지금 다 있더라고요. 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요? 자신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도 너무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가정 모두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는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가족 간에 화목해요. 좋아요. 뭐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시름 속에 있는 가정도 있고 가족도 좋고 재정적인 부분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신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정도가 심각해서 내 인생이 고장난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번 생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멈추지 않고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서는요 주변의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잠시 멈춰선 차에서는요, 차에서 내려서 시원한 공기 마시고 멀리 눈을 들어보면 야 여기 너무 예쁘다, 풍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멈춰서 있으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딱 멈춰 세워요. 브레이크 같아요. 우리를 딱 멈춰 세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갈 데도 없게 만들어요. 만날 사람도 없게 만들어요. 시간이 널널하게 만들어요. 그냥 딱 멈춰 세웁니다. 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워놔요. 그런데 그렇게 멈춰 서잖아요. 그 전에 못 보고 못 느끼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옛날처럼 엄청 바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처럼 그렇게 쫙 해보세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멈추게 하시잖아요. 할 게 성경 읽을 것밖에 없어요. 만나주는, 여러분 실패해봐요. 실패하잖아요. 만나줄 사람도 없어요. 잘 나갈 때는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만날 사람이, 만나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돈 빌릴까봐.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안 만나줘요. 부담스러워서 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또 밥 사야 되네.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점점 외로워져요. 시간이 널널해져요.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성경 안 보던 걸 그때 다 봐요. 멈췄으면 내가 그동안 못 보던 거를 보고 느끼고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잔인한 전쟁 기계로 바쁘게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나병은 그의 고장난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장치였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카센터 가면 되겠죠. 사람 몸에 병이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구원의 솔루션. 일전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많은 탈취물들과 포로들을 끌고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때 끌고 온 어린 소녀 하나를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붙여줬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네. 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몸종으로 일하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그의 주인이 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별채해서 몸이 점점 흉악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말해줍니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 이 선지자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접 그 현장에서 그걸 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그 주인에게 그 내용들을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금과 은과 많은 사례금을 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를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말이 틈을 타서 나를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오해하고 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8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아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왕에게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그 장군의 주군인 아람 왕이 나오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준 여종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람 왕과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 왕, 이 세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 사람이요, 마음이 다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아람 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줄 정도로 이 아람 왕은 이 장군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나아만 장군은 꼭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영웅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람 왕 같은 경우도 충성신원 신하를 잃을까 봐 염려되고 걱정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나병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봐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그렇게 될까 봐, 또 어디 산속에 자기 갖다 버릴까 봐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강대한 아람 왕국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군대를 몰고 와서 예?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스라엘 왕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솔루션은 없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병헌 씨 같은 배우는 뭐 우리나라 탑클래스의 배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우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가 갑자기 책상 밑에 숨는 일도 벌어졌었대요. 그 라디오 방송, 이게 공개 방송이라 막 방청석에 사람들 쫙 있고 이런데, 근데 갑자기 이게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임해서 책상 밑으로 제가 숨었었대요. 공황장애 때문에 항상 약도 챙겨 다닌다 그러는데 그때 그게 온 거예요. 그게 발작이 온 거예요. 이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요, 가슴이 막 심하게 뛰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해. 이게 막 여러분 커피 마시면 가슴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해요. 계속 두근두근대요. 가슴이 심하게 뛰고요. 또 이게 심해지면 통증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초조함과 심각한 불안 장세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서 있을 것조차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연예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들은 유명해졌고 많은 부를 얻게 됐고 어딜 가나 대접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은 연예인들의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인기가 계속될지, 방송국에서 자신을 계속 찾아줄지, 혹여라도 젊은 후배들에게 밀려서 낙오되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감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나 또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모두 대단한 권세와 부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비천한 여종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잡은 그 어린 여종과 또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평안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러지 마라, 저럴 필요 없는데, 선지자 앞에 가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그 여종도 그렇고 구원에 대한 이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다 가진 사람들인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솔루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솔루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예수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 그 앞부분 절 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할 때가 제일 편안한 때니까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학생 시절 보냈잖아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슬픔과 불안감에 떨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됐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사실은. 청년들은 취업과 진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도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구원의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외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나오시면 돼요.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들에게 놀란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고 겸손한 마음. 나아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친문에 서서 엘리사를 만나기 원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안 나와요.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뭐 일을 돕는 종 하나가 나오더니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나아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 나아만은 어디서건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장군이 말을 타고 가면 아람 왕 외 모든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리거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군의 말 한마디면 천명의 군사, 만명의 군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자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일곱 번 하면 나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성의도 없고 무책임한 그런 말만 전해주고 있다는 게 나만 장군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만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라면 급히 뛰어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장군의 환부에 그 손을 흔들면서 치유의 기도를 해줄 거로 어떤 주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런 선지자의 이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충돌이 생길 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만처럼 어리석게 반응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어. 그 사람들 나약한 마음 의지하려고 하나님 교회 다니고 그러는 거야.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듯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안 흘러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어른 교수님이 70세가 될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거는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봐서 내 생각에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로 인해 그 마음이 낮아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그분의 마음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난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는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아무것도 없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실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 자체가 낮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까지 나오셨다면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아람으로 되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그를 설득해요. 장군님, 선지자가 장군이 병 낫게 하려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장군님 병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 힘든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에서 목욕 7번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럽니다. 이걸 못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죠. 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장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으면 이 몸에 문둥병에 그 여기저기 고름이 나고 몸이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게 너무 창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말이죠, 주차장까지 잘 태워다 주는데 부인들을 교회까지 안 들어와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고 가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요. 좀 비슷하게 성비가 좀 비슷해야 될 텐데, 어?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여기도 보면 여자가 더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자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못 내려놓거든요. 근데 저는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부하들 앞에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걸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장군인데, 대장군인데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뭐 이것저것 창피한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탁 벗고 의상각에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씻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몸에 껍질 같은 게 자꾸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만을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에 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 대문호니까,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고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온전해지지만, 교만한 사람은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완벽해요. 나는 다 갖췄어요. 난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공부할 만큼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불완전한데도 불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면서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완전하로 평생을 그렇게 불완전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그는 늘 새로운 것들로 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가졌다라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